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에게서 마귀를 내쫓으니까 그 마귀 들린 자가 말을 하는 이와 같은 그 성경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태어난 이후로 말을 못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그거 엄청나게 기쁜 소식 아닙니까? 너무 좋은 일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거를 싫어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말씀을 주시고 그거를 보존해 주셨다고 하면 여러분 기쁜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근데 그 기쁜 소식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제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완전한 말씀을 완전하게 기록하신 거 여러분 믿습니까? 그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입에서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모든 단어의 말씀을 지금 이 시간까지 보존해 주신다는 그 사실 여러분 기쁜 소식으로 믿고 있습니까? 그 기쁜 소식을 우리가 선포하는데 어찌하여 믿는다고 한 사람들이 그 기쁜 소식을 반대하고 마귀를 하고 있는지 정말 답답해요. 여기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 들려서 말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서 마귀를 내쫓아. 그래서 이 사람이 말을 하게 되면 아멘,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정상인데 뭐라 그래요? 저 사람이 마귀의 통치자, 사탄 마귀를 통해 마귀의 쫄자들인 마귀를 내쫓는다. 이렇게 비방을 하더니 또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죽은 자까지 살리시며 놀라운 그런 일들을 행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내라고 예수님께 요구하는 이런 악한 일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스스로 분장하는 집이나 왕국은 멸망하고 만다. 사탄 마귀가 자기의 쫄자들을 내쫓으면 어떻게 마귀의 왕국이 설 수가 있겠느냐? 그렇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손가락으로 이 마귀를 내쫓는 거지 사탄 마귀가 자기의 쫄자들을 내쫓는 것이 아니다. 마귀보다 강한 자가 와서 그를 노략하게 되면 그의 무장 모든 것을 다 해제시키고 그의 집을 노략을 하는데 바로 내가 마귀보다 더 강한 자로 이 땅에 와서 마귀의 집과 마귀의 왕국을 노략하는 그런 자로 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며 요한일서에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그 마귀보다 크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와 함께 하면 내 편이고,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해치면 나를 반대하는 자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다시 말씀드려, 예수님과 똑같은 생각, 예수님과 똑같은 철학, 예수님과 똑같은 인격,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 이걸 해야 예수님 편에 서 있는 거고, 그거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상상을 해서 믿는다고 하면 예수님 반대편에선 마귀 편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께 대한 동일한 믿음, 휴거에 대한 동일한 소망, 영원한 천국에 대한 동일한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갖게 될때 예수님 편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지금 이 시간에 내 손에 있다고 믿는 이 믿음, 이 믿음을 가져야 하나님 편이요, 예수님 편이요, 성령님 편이지. 그런 것 없이 하나님이 그런 거 못한다고 이야기하면 마귀 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예를 드세요. 어떤 사람에게 부정한 영이 있는데 그 부정한 영이 쫓겨나갔습니다. 그 부정한 영이 쫓겨나가니까 이 사람이 자기의 모든 것, 외적인 모든 걸다 치장을 했어요. 보기에 너무 사람이 멋있게 보입니다. 근데 이 쫓겨난 영이 돌아다니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다시 돌아와 보니 이 모든 게 치장이 되고 더 깨끗하니까 자기보다 더 사악한 영 일곱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사람에게 거하니까 이 사람의 나중 형편이 이 사람의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됐다.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부정한 영에 들렸다가 나중에 일곱 개 사악한 영을 더 차지하게 되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외적으로 사람이 변하는 거 그거 중요합니다. 근데 아무리 옷을 깨끗이 입고 욕하던 사람이 욕을 안 하고 담배 피던 사람이 담배 안 피운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외적 시장 중요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사람이 행하는 모든 일 이렇게 믿는 사람 같아 하고 사람들이 칭찬을 받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 형편보다 더 나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 생활에 빠져들면 그러면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주님을 위해서 일한 것처럼 본인은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말짱 도루묵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될때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나쁘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종교적 열심을 내는 것이 좋지만 그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지 못하고 잘못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영원 무궁토록 알지 못하게 되면 영원 무궁토록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악한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예수님을 알고 믿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귀를 내쫓고 또이 대적하는 사람들의 이 대적하는 말들을 예수님께서 제압을 하시고 이러니까 27절에 그분께서 이런 걸 말씀하실 때 무리 중에 어떤 여자가 감명을 받았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크게 외치는 겁니다. 뭐라고 외쳐요?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이 빤 젖이 복이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무슨 얘기예요? 당신의 어머니, 쉽게 얘기하면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참으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도 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고 큰 소리로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8절에 그분께서 이르시되 그러하다 맞는다는 거예요. 내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는 여자다. 예수님께서 부인하지 않으십니다. 부인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 28절 거기 가서 보시니까 28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한 15살쯤 뿐이 되지 않은 마리아에게 이르러서 뭐라고 말하냐면 크게 호의를 입은 자여 하나님이 크게 호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니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와 같은 선포의 말씀을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이야기할 정도면 이 여인의 심성과 인격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얼마나 컸던가를 저와 여러분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고 나더니 또 30절에 그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마리아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호의를 입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면 다 끝난 거예요. 맞지요? 하나님의 호의를 입으면 끝난 겁니다. 예. 나중에 조금 지나서 침례자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내용이 42절, 43절에 나옵니다. 엘리사벳이 큰 소리로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자들 가운데 복이 있으며 내 태의 열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 있도다. 그렇죠? 내 주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고백하는 거예요. 마리아 뱃속에 있는 그 아기가 내 주님, 나를 구원하실 자, 나의 구원자, 그 구원자의 어머니가 내게 오시다니, 이런 복된 일이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택하셨을까요? 마리아의 인품이 하나님의 형상에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여인을 택하신 거예요. 카톨릭 교회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크게 오해받는 인물이 바로 마리아예요. 원래 마리아가 많은 그런 존경을 받아야 될 그런 존재인데, 로마 카톨릭 교회 때문에 마리아를 이야기하면 마치 마리아 숭배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려서 가장 크게 오해를 받는 여인이 지금 마리아입니다. 천주교의 마리아는 성경의 마리아가 아니에요. 천주교에 가셔서 마리아를 뭐라고 써놨나 한번 가서 보세요. 하나님의 어머니.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극도의 우상 숭배예요. 신성 모독이에요. 하나님이 무슨 어머니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늘의 여왕, 하늘의 여왕, 모든 걸 다스리는 퀸 오브 헤븐, 하늘의 여왕이래요. 무혐의시태, 뭡니까? 예, 죄질 짓지 않고 죄가 없는 가운데 무죄 속에서 잉태돼서 태어났다는 이런 교리를 가르치고, 몽소승천, 예, 승천했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처럼. 이런 악한 교리를 가르치기 때문에 사실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를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카톨릭의 마리아로 이해를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에 나와 있는 마리아를 사랑하고, 또 하나 저 같은 경우에 훗날에 천국에서 마리아를 만날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얼마나 순결한 그런 인격체였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통해서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까? 여러분, 그 놀라운 일 아닙니까? 수많은 여인들이 있는데 그 여인 가운데 마리아를 택했다고 하면 그 여인이 하나님 사랑하는 게 얼마나 극진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선택하셨을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 여인이 천사가 그와 같은 말을 하게 될 때 자기에게 닥칠 수치와 멸시를 다 받겠다고 각오를 하고는 당신이 말한 대로 내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말 그대로 요셉과 정혼을 했지만, 정혼한 이후에 실질적으로 나중에 함께 동거하는 일이 생기기 전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배웠으니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 여인을 가리켜 뭐라 그래요? 사생아를 뵌 여인이라고 모욕을 하고 수치를 주고 그러한 수치와 멸시를 감당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예요. 어느 정도까지 됐냐? 누가복음 2장 35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누가복음 2장 35절에 가서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칼이 내 혼도 찔러 꿰뚫으리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자기가 낳은 그 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못에 박혀서 이렇게 죽는 그런 모습을 그 어머니가 직접 봤단 말이에요. 그 멸시와 천대를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바로 이 마리아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런 마리아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호의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이후에 이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오순절날 교회가 형성이 될 때 그 120명의 무리 가운데 이 마리아가 있으면서 말 그대로 신약교회 첫 번째 멤버가 되는 그와 같은 영광을 마리아가 차지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우리 교회에 나오는 우리 자매님들, 특히 우리 여기 찬송이니 이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조금 더 커서 이제 20살, 30살 되면 이제 아기를 낳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아기를 낳은 그런 우리 소녀들, 처녀들, 아기를 낳을 그런 모든 사람, 이미 아기를 낳은 그런 여인들, 이런 여인들이 하나님께 호의를 입은,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들 낳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들, 딸들을 키우는 하나님의 귀한 딸들이 되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도 말씀하시느냐. 맞는다. 마리아가 정말 복받은 여자인데, 예.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말인지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가 아니라도 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 마리아 이상가는 복받은 자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목사, 집사, 장로의 딸이 아니라도 괜찮다는 겁니다. 갑부의 아들, 딸이 아니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 마리아 이상가는 그런 복을 받는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니, 저와 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그 복을 받은 사람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지키면 마리아 이상가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남녀노소 누구나 상관없이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3절 가서 보니까 이 대언의 말씀들을 읽고 듣고 그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대언의 말씀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특별한 말씀들을 읽고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성경이 이렇게 말씀 이야기를 많이 하냐? 기독교는 계시의 종교예요. 계시의 종교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종교, 거기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알려주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내가 이런 존재다. 천국이 이런 존재다. 죄가 이런 거다. 천사, 마귀, 천국, 지옥. 그렇죠?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 성령님. 이런 모든 걸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알려주는 거를 말로만 하면 소용이 없잖아요. 말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직접 기록을 해주셨어요. 책으로 기록을 해주셨습니다. 기록을 해주시고, 그걸 지금까지 보존해주시고, 번역하는데 간섭해주시고, 해석을 할수 있도록 성령님의 조명을 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이 성경 말씀이에요.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들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이상으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해 주시니 이런 놀라운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 복받은 사람이 되려면 일단 말씀이 온전히 다 있어야 읽고 들을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그렇죠.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모든 단어로 살려면 그 모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읽고 지킬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일 하실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맞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 맞습니까? 아멘.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늘과 땅은 다 사라져도 없어져도 내 말들은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내 말들은, 내 입에서 나온 모든 단어들은 영원 무궁토록 지속이 된다고 마태복음 24장 35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들을 보존하시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이 시간에 우리 손 안에 그 말씀들이 있는 줄로 저희가 확신을 하고, 그 말씀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그 성경을 온전히 번역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바로 그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줄수 있는 유일한 성경임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저기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 있으면 여러분 그거 가지러 어떻게 가겠어요? 그렇죠? 바닷속 저 밑에 해저 만 미터에 저게 있으면 어떻게 그걸 가지러 가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가겠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로마서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로마서 말씀 가서 보니까 로마서 10장에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이 있어. 내 입에 있으면 내 마음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저하고 찰싹 달라붙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멀리 뭐 에베레스트 산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어디 로마 가톨릭 바티칸 무슨 도서관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이 바로 밀착해서 누구하고 같이 있어요? 나하고 같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말씀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 마음에 있느니라. 하나님 곧 우리가 선포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부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속으로 믿으면 내가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모든 과정이 뭐를 통해 이루어져요?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자기 어머니 마리아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는 내 말들을 듣고 읽고 지키는 자가 마리아처럼 복이 있는 자라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상이 무엇인가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생각을. 사람마다 예수님을 대하는 관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 오는 목적도 다 다릅니다.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다 달라요. 오늘 본문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한번 보세요. 말 못하는 마귀를 내쫓았더니 내가 사탄 마귀를 힘입어 내쫓는다 그러더니 또 뭐라 그래요? 표적을 한번 더 보여봐라. 그렇죠? 이들의 마음속에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 오시는 그런 메시아에 대한 상이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 제국 하에서 우리 유대인들이 지금 고생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 유대인들을 해방을 시켜주고 우리 종교 지도자들을 높여서 어휴 너희 정말 잘하는구나 하고 이렇게 칭찬해주는 그런 메시아를 지금 바라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서 그런 말씀을 전하고 하니까 그게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어오질 않아요. 무슨 얘기냐? 자기들의 고정관념 속에 넣어놓은 예수님의 상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 고정관념 속에 예수님을 이런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잘못 믿으면 예수님이 이 악한 세대라고 칭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유대인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제 신약시대가 시작이 되면서 예수님께서 새로운 신약시대, 예수님의 피로 세우시는 새로운 신약시대를 여시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의 무리 교회를 세우시는, 베드로의 믿음 고백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이러한 일들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 이 유대인 종교자들의 머릿속에는 우리 유대인들만 선민이고 저거 다 개나 돼지야, 그렇죠? 이런 생각이 지금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 속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기해도 안 들어와요. 여러분, 하나님이 와서 직접 얘기해도 그게 들어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우리 역시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혹시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과 전혀 생각 없이 그저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상으로 예수님만 이해하려고 하고 성경 말씀도 그런 성경 말씀만 쭉 찾아서 자꾸 외우고 이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대, 이 세대에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를 제대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지 않으면 이 시간에 예수님이 와서 직접 말씀을 하셔도 말을 듣지 않았던 그 세대 사람들하고 똑같은 그런 사람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나와 가족, 우리 교회 중심 다 맞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만 머무르려고 하면,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저주하신 이 세대 사람들처럼 될 가능성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온 세상이 변하고 있어요. 지난 한주 동안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게 뭐예요? 구글의 알파고하고 이세돌 9단의 바둑 이야기. 그게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결국 뭐예요? 인공지능 컴퓨터가 사람을 이긴 거잖아요. 4대 1로. 그렇지 않습니까? 4대 1로 이긴 거예요. 이걸 가만히 보면서 아, 정말 뭐 이런 재미있는 게임이 있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면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시간을 시대를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이런 컴퓨터가 들어와서 모든 것들을 장악을 하면 말 그대로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 모든 사람들 모든 것을 통치하고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이제 열리는구나. 바로 눈앞에 열리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세상을 바라봐야지. 뭐 누가 바둑 게임에서 4대 1로 졌대 이겼대 이걸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체제가 바로 우리 눈앞에 바로 있구나. 다시 말씀드려,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2장 3절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맨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리저리 다름질하고 지식이 증가하겠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식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컴퓨터가 사람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오면서 그런 컴퓨터가 온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컨트롤하는 그와 같은 시대, 그게 우리 앞에 지금 놓이게 되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가상현실이라고 하는 그런 기계가 나와서 여러분이 그걸 이렇게 장착을 하게 되면 그러면 여러분이 왕도 될수 있고 뭐 공주도 될수 있고 뭐 이래갖고 가상현실 속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고 뭐 이런 일들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 푹 빠지게 되면, 그러고서 여기서 나오면 그러면 이 세상과 가상현실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었는데 공주였는데 뭐 해야 됐는데 이런 식으로라도 이 세상에 나왔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요? 자살도 하게 되고 다른 사람 죽이기도 하고, 그렇죠? 내가 왕인데 왜 말을 안 들어?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이 미친 사람이 되는 이런 일들이 앞으로 세상에 계속해서 생겨나는 악한 시대가 우리 앞에 놓이게 됩니다. 컴퓨터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제 수술도 다 컴퓨터가 정밀하게 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겨요? 이제는 시험관에서 인간을 복제하는 그런 모든 일들도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사람의 손이 아니라 하게 되면 수많은 인간, 원하는 인간, 내가 바라보기 좋은 그런 인간들만 선별적으로 선택을 해서 사람들을 복제해내는 그와 같은 악한 일들이 생기고, 또 일을 시키기 위해서는 인간과 짐승을 교배시킨 하이브리드 키메라도 유전학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와 같은 시대가 우리 눈앞에 열리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노아의 시대와 롯의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인류가 한 번도 상상하지 못한 그런 일들이 지금 우리 앞에 열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생각만 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하면 예수님 당시에 그 악한 시대 사람들하고 똑같이 저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기에,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정확히 알았고 저와 여러분이 킹제임스 성경의 진리를 정확히 알았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의 특징을 29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사람들이 함께 빽빽이 모였을 때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고 종교 지도자들 꾸짖고 그들을 대적하니까 사람들이 볼거리가 생긴 걸로 생각을 하고는 빽빽이 모였다 그랬잖아요. 빽빽이. 그렇죠? 빽빽이 모였을 때 그분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여 이르시되, 그들에게 좋은 말을 안 주는 건, 너희 이렇게 모였는데 뭐라 그래요?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너희도 이렇게 빽빽이 모였는데 내 말 들으러 모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그들이 표적, 하늘로부터는 표적을 자꾸 구하는데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어떤 표적도, 아무 표적도 내가 이 세대에게 주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세대의 특징이 뭐냐? 끊임없이 표적들을 요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셔서 표적들을 보여주셨어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앉은뱅이가 걷게 해주셨어요. 마귀 들린 자에게서 마귀를 내쫓아 주셨어요. 여러분, 충분합니까? 부족합니까?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악한 사슬에 들어가면 또 달라고, 또 보여달라고, 또 보여, 끝이 없는 거예요.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다는 증거예요. 우리 믿는 사람은 보는 것으로 걷지 않냐고 믿는 것으로 걷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음으로 걷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7절에 있는 것처럼 저기 보이는 저 하나님 믿음으로 보는 겁니다. 저 천국 믿음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게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의 일이지, 자꾸 모든 걸 보여달라고 그러고 꿈으로 얘기해달라고 그러고 이사 가는 거 날짜 정해달라고 그러고 아이 대학 가는 거 대학 정해달라고 그러고 이거 자꾸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불신자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이 신사도 운동하고 있고 오순절 은사 운동해서 사람들의 혼을 빼앗아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돈 벌려고 교회 오는 자들이 많아요. 그게 뭐예요? 기복신학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에게 가서 교회 가면 다 잘 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교회 가면 핍박당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의로 인해서 내가 핍박당하고 희생당하는 게 있어야 참으로 올바른 교회, 올바른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교회 갔더니 돈이 잘 벌린다, 이건 성경에 없는 기독교입니다. 성경에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가서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장 3절.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또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따르면 이득이 생긴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어떻게 해요?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어떻게 하라고요? 떠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 믿고 교회 가면 돈 많이 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떠나라는 거예요. 그거 성경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되느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일을 해서 그 가운데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이득이고 그것이 성경의 기독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줘요. 우리가 이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아니하였은 즉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할 것이 확실하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 즉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것이니라. 이것이 성경의 기독교입니다. 네. 이것을 부인하고 예수님 믿으면 모든 것이 만사 형통하고 아이들이 잘 되고 사고가 안 나고 이렇게 나가면 그거는 만몬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정죄의 말씀, 그 악한 세대를 향해 정죄의 말씀을 주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세대는 워낙 악한 세대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 표적을 더 이상 행할 수가 없다. 오직 한 가지 표적만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오직 요나의 표적만 보여주겠다 말씀하세요. 하시면서 요나 이야기를 하세요. 예수님 오시기 약 770년경에 지금의 이 중동지역 메소포타미아 그 지역에 강대한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의 이름이 아시리아 왕국입니다. 아시리아? 이 아시리아는 셈의 둘째 아들 아수르에서 이제 유래가 된 그와 같은 왕국인데, 이 아시리아의 수도는 니느웨예요. 니느웨. 니느웨가 얼마나 큰지 이 도시를 도는데 사람이, 남자가 도는데 사흘이 걸렸다 그래요. 그 안에 요한아서를 가서 읽어보니까 어린아이만 12만 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체 인구가 60만 명. 여러분, 아유, 60만 명이 뭐가 큰 도시야? 여러분, 과거에는 10만 명이 넘는 도시가 별로 없었어요. 예, 과거에.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약 지금부터 약 2000, 7, 800년 전에 어떤 도시가 70만, 60만이 된다. 그거 다 하수도 놓고 상수도 놓고 이렇게 하려면 그게 얼마나 큰 도시인가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짐작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왕국을 이렇게 형성해서 옆에 나라를 치고 받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포악한 통치를 하고 특별히 사악한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사악한 우상숭배.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시리아 사람들, 그 악한 니느웨 사람들도 구원하시기 위해 유대인 대언자 요나를 그들에게 보내는 내용이 요나서에 기록이 돼 있어요.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전 니느웨에 가서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멸망한다고 하는 그 은혜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니까 요나에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긍휼이 많은 분이기 때문에 이들이 회개하면 분명히 용서할 거야. 그러면 내가 선포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어? 더구나 나는 유대인인데, 아, 저 사람들,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와 같은 사람들인데, 아, 내가 가서 그 선포해서 이들이 회개하고 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생각이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는 하나님께서 니느웨라 가라고 하는데 어느 쪽으로 가요? 왼쪽에 있는 다시스 스페인 가는 그런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결국 어떻게 돼요? 선원들이 알아보니까 요나 때문에 이 풍랑이 있는 것을 보고는 요나를 집어 던지니까 풍랑이 멈추는 그와 같은 일이 요나서에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요나서 가서 보니까 뭐라고 기록이 돼 있습니까? 17절. 요나서 1장 17절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요나를 던져서 요나가 바닷속에 풍덩하고 들어가게 될때 이제 주께서 이미 큰 물고기, 뭐예요? 고래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심에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영어로 가서 보면 3 days and 3 nights 이렇게 돼 있어요. 낮이 3번, 밤이 3번, 24시간씩, 아시겠죠? 24시간씩 3번 지나는 동안에 그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어떻게 오해요? 요나가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서 살아있다가 나왔다. 이게 대부분의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그 표적이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요나의 표적만 주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말씀 그대로 요나의 표적이 뭐예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표적을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죽었어요. 몸은 죽고 그의 혼은 어디로 가세요? 지옥에 갔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번 가서 요나서 2장 말씀 보겠습니다. 2장 2절에 그때 요나가 이르되 내가 내 고난으로 인하여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분께서 내 말을 들으셨고 내가 지옥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목소리를 들으셨나이다. 요나의 몸은 요나가 아니에요. 요나 자체의 소울, 혼이 있고 요나의 영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는 지옥의 뱃속에 들어간 건 누가 들어간 거예요? 요나의 혼, 요나 자체가 지금 지옥의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어요. 몸은 어디 있어요? 고래 뱃속에서 지금 죽어 있고 요나의 혼은 지금 어디까지 내려가서 지옥 뱃속에 지옥에까지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6절에 내가 산들의 밑바닥까지 내려갔으며 땅이 자기 빗장들과 함께 영원히 내 곁에 있었사오나. 그러니까 지옥이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저 땅속 깊은 데 있다는 거예요. 오 주 내 하나님이여, 주께서 내 생명을 썩음에서 끌어내셨나이다. 몸이 부패되는 거 이런 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결국은 다시 부활해서, 그래서 요나를 뱉어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돼 있어요? 10절 주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토하여 내니라. 여러분, 그 큰 물고기가 요나를 토해내게 될 때 그 커다란 고래가 오게 되니까 그 사람들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단 말이에요. 니느웨 사람들이 봤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래 뱃속에서 죽었다가 나온 사람이 말씀을 선포하니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일들이 니느웨 사람들에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 예수님의 몸은 아리마대 요셉의 지금 이 무덤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의 혼은 저 지하세계, 그렇죠? 지옥으로 표현이 되어 있는 그 지하세계, 그 낙원 아브라함의 품에 가셔서 예수님께서 사흘 동안 있었다고 성경이 어떻게 해요? 72시간, 사흘 동안 세 밤과 세 낮을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가서 보니까 이거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2장 25절 가서 보니까 다윗이 그분께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줄을 미리 보았나니 그분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라.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더욱이 내 육체도 소망 중에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 지금 예수님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자가 썩음을 보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요나가 썩음을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안 봤잖아요. 부활했잖아요. 우리 예수님도 땅 속에 몸은 묻히셨지만 예수님의 그 혼이 사흘 동안 지옥에 뱃속에 지금 들어가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요나가 썩음을 보지 않은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썩음을 보지 않았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나가 이 고래 뱃속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옴으로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그 세대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귀의 간계를 통해 너희가 나를 죽인다 해도 나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다. 과거의 요나의 그 일이 왜 일어났냐? 나에 대한 표적의 징표로 요나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한 일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거다. 그런데 이 부활이 바로 너희를 정죄하는 근거가 된다. 내가 살아나지 않으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지만 내가 다시 부활하면 그러면 너희가 분명히 정죄받을 줄을 너희가 알아야 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고집을 꺾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실이 우리에게 생명의 기쁨의 소식이 되지 않고 우리를 정죄하는 저주의 말씀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나가 누구냐? 요나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끝까지 거역하던 불순종하던 그런 인물이 요나예요. 근데 그 요나를 하나님이 표적으로 삼아서 죽었다가 고래 뱃속에서 다시 부활해서 나오게 그렇게 하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의 선포를 듣고는 왕부터 시작해서 저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제 속에 무릎을 꿇고 앉아, 배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앉아 하나님께 회개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그 당시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이제 천년왕국이 다 끝나면 그러면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이 다 부활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밖에서 죽은 자들, 다시 말해 영원 부흥토로 불호수에 들어갈 자들이 부활하는데 이때 누가 일어나? 여기 이 세대 사람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지 못하고 예수님을 거역 같은 사람들이 부활해서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될 때 그 옆에 누가 서느냐 하면 요나의 회개 선포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이켰던 사람들이 그 옆에 증언하는 증인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 뭐라고 증언하냐? 우리는 요나의 말을 듣고도 회개했는데 어째서 너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가 정죄받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 보기에 합당한 일이라고 증언하는 일이 천년왕국이 끝나는 바로 그 시점에 일어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이거를 다시 한번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솔로몬 당시 세바 땅에 여왕이 살고 있었어요. 이 여왕이 들어보니까 솔로몬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진 여러 가지 선물을 싸들고 그리고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알아보기 위해서 먼 여행길을 떠나 드디어 솔로몬에게 찾아오는 내용이 열왕기상 10장에 나와 있어요. 그때 이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배도의 극치를 이룬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그 많은 지혜와 지식과 선물을 받고도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 여인들과 함께 이방신들을 섬긴 그런 사람이에요. 쾌락주의자예요. 하나님을 떠났던 그런 사람이에요. 아, 그런데도 이 솔로몬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었다고 이야기할 때 이 세바의 여왕이 그 말을 듣고는 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구원받는 그런 일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바의 여왕이 결국 자기 땅 세바 에티오피아 땅으로 돌아가서 유대교의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와 같은 일을 시작하면서 지금도 에티오피아 땅에 피부가 검은 그 흑인들이 어떤 흑인이 있어요? 유대인 흑인들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바로 이와 같은 그 믿음을 가지고 유대인이 돼서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그런 일이 생기도록 만든 여인이 바로 이 남쪽 땅의 세바의 여왕이었어요. 요나와 솔로몬이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한 일에 명수예요. 하나님 말씀 듣지 않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이들이 외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들이 돌이키는 그런 일이 생기며 주님을 구원자로 맞아들였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이렇게 거역하는 사람들이 말을 듣고도 돌이키고 회개한 자들이 있는데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하나님인 내가 직접 와서 너희에게 말씀을 전하는데도 너희가 듣지 않으면 그럼 너희가 정죄를 받는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 지금 이 시간에 예수님 우리에게 오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 하나님이 주시는 심판, 정죄, 이 모든 것이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항 성경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정확히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따라 저와 여러분이 행해야 됩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한 군데도 빠짐이 없고 한 군데도 추가가 되지 않은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시고는 예수님께서 문제의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들에게 이제 설명을 해 주십니다. 33절. 누구든지 등잔불을 켜서 은밀한 곳이나 통 밑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대 위에 두나니 이것은 들어가는 자들이 그 빛을 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등잔대를 켜든지 초를 켜든지 전기가 나가면 켜면 그거 왜 켜는 거예요? 그 빛을 보고 거기 들어오는 사람이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등잔불을 켜고 초를 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몸의 등불은 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단이라면 내 온몸도 빛으로 가득하되 내 눈이 악하면 내 온몸도 가득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몸의 등불 그게 눈이라는 거예요. 근데 눈에는 두 종류의 눈이 있다는 거야. 하나는 단이란 눈이 있고 하나는 악한 눈이 있다는 거예요. 왜 갑자기 눈 이야기가 나오냐? 여러분, 사람은 여러 가지 지체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여러 가지 지체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 이름을 한번 정동수 목사 한번 이런 머릿속에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제 이걸 손이 생각납니까? 아니면 발이 생각납니까? 제 얼굴이 생각이 나요. 얼굴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 얼굴 중에서도 뭐가 생각이 나요? 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눈. 눈이 몸의 등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생각하면 예, 얼굴이 생각이다. 얼굴 가운데도 뭐가 생각이 나요? 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 눈이 고장나면 이 세상의 거의 모든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여러 가지 장애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제 판단에는 그 모든 장애 중에 눈이 고장나는 게, 해서 여러분 눈이 안 보인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눈 먼 사람이 가장 불행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 그래요? 눈을 통해 빛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눈을 통해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옳고 그런 거 모든 거 볼 수 있는 모든 거 판단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눈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눈을 단일하게 해서, 그래서 눈을 통해 하는 그 빛으로 내 자신을 가득 채워야, 그래야만 내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내가 악한 일을 하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그럼 결론적으로 나의 모든 것을 보고도 나를 반대하는 이 사람들은 예, 어떻다는 거예요? 눈이 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눈이 멀었다는 거예요. 눈이 있다고 얘기하는데도 눈이 멀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면 단일한 눈은 뭐냐? 그건 일편단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는 눈이 단일한 눈이라는 거예요. 단일한 눈. 우리의 눈을 주님께로만 고정을 해야 된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가서 보니까,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2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2절.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여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의 눈이 단일하게 예수님만 바라봐야 예수님을 통해서 올바른 빛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온몸이 빛으로 가득 차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시편 119편에 가서 보시면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119편 130절, 얼마나 좋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119편 130절,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이 빛이 단순한 자에게 명철을 주나이다. The entrance of thy words gives light. It gives understanding unto the simple.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이렇게 예수님만 믿게 될 때 이 주님의 말씀들을 통해 빛이 우리에게 들어오면서, 저와 여러분이 단순하게 예수님 믿게 될 때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깨닫고 하나님의 모든 보화와 지혜와 계획을 깨달을 수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로 눈을 고정한다. 그게 뭐냐 이게? 성경으로 눈을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거에 고정할 필요, 저 믿지 마세요. 성경으로 눈을 고정해야 되는 겁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이 신약교회로 눈을 고정해야 돼요. 신약교회, 예수님이 세우신 그 교회로 눈을 고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 기득권, 내가 지금까지 해오던 거, 그렇죠? 전통, 이런 것으로 눈을 고정을 하면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눈이 먼 세대, 눈이 비뚤어진 세대, 눈에 비늘이 껴서 하나님이 이 시간에 여기 와도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악한 세대가 될 수 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정말 나는 올바른 눈과 올바른 귀를 지금 가지고 있는가? 말씀은 들음에 의해 와요. 여기 지금 눈이라고 해서 꼭 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의 빛이 눈으로도 들어오고, 창조 세상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 알 수 있고, 하나님이 뚫려 있는 이 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세요. 이게 막히지 않아야 그래야 올바른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이 눈에 달려있다. 살고 죽는 게 눈에 달려있어요. 제가 육체의 눈은 별로 안 좋아서 안경을 쓰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영의 눈은 밝게 하기 위해서 그 성경을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강해하는 겁니다. 이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아름다운 일이 킹제임스 성경을 온전한 성경으로 믿고 하나님께로 눈을 이렇게 고정시키려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아름다운 복이, 마리아에게 임했던 그런 아름다운 복, 말씀을 지킨 자들에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복이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